본 시편에 시를 읽게 되면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우울해 보이고 낙심해 보이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9편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주의 이름은 편만하게 퍼져 있는데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대단히 고단하다라는 것을 시편의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저자와 시대와 배경 미상의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강포를 행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권에서 표제가 없는 두 권의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오늘 본문의 시편과 또 33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편 9편과 연결함으로써 이 의문점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9편과 시편을 하나의 시로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9편과 시편이 독립된 시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시편을 읽을 때각 시편이 대단히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형식상 시편 9편에 이어서 시편 오늘 본문도 이 답관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답관체는요, 우리가 시를 쓸때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A, B, C, D 순서로 각 연이 시작될 때 A로 시작되고 B로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답관체의 형식입니다. 시편 9편의 그 내용들이 이런 답관체의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이 상반절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더라면 이 시편은 이제 답관체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나머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9편과 오늘의 이 시편이 이것을 쓴 다윗은 역사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편이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통치 역사를 표현하는 구속사의 그 시각에서 쓰여졌다면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세속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의 통치를 시편 9편이 담고 있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인간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악한 세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속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제적인 존재들인 것이죠. 세속 역사에서 볼때 마치 이들이 강력한 세력을 지니고 있고 온통 세상을 휘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찬양했지만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자들이 더욱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 시편은 모두 6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연은 1절과 2절의 탄원의 고소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히브리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이 두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이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두번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강조하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의 표현을 가지고 의인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이 반복을 통해서 신이 겪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실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겨운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환난은 주로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진정한 환난의 위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환란이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부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인의 부르짖음은 양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더불어 현 상황에 대한 탄식 이두 가지 모두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에 답답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면 그 현실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체득되게 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악인과 강탈자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데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이러한 진리와 괴리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연에서는 3절과 6절에 악인의 실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여호와를 배반한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배반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알 만한 단어입니다.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바라크가 이 축복의 의미로 다가가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배반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지닌 이 가치와 세계관은 바로 무엇입니까? 무신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무신론에는 이 무신론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죠. 첫 번째로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의문을 품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가운데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인 무신론자죠. 이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과 행위 가운데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은 대단히 적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수많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악인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간섭도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기에 이 악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고난당하는 자를 압제하고 착취할 계획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자만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고 대단히 견고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의 입장에서 언제나 악인의 공격으로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대단히 불공정한, 불공평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현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로서 또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악을 근절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행한 대가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때이 죄를 짓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되게 대단히 요원해 보이는 것이죠. 3연의 말씀은 7절과 8절입니다. 바로 악인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잔해와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자들, 또 무지한 자들을 또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인간의 압제를 받지 않은 채 마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평화의 시대를 보내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쉽게 환란에 빠지고 악인들이 놓은 덫에 빠지게 됩니다. 악인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며 악한 행동으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 있다라고 이 악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말씀에 9절과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을 일컬어 본 시편에서 도적, 강탈자, 사자, 사냥꾼의 이런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은 모두 자신들의 힘을 믿고 신뢰하며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죠.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인들은 어떻습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의인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과 불의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하지만 시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의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때가 정말 힘든 것이죠. 오연의 말씀은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간절한 탄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까지 표현하죠.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셔서 주의 손으로 갚아주옵소서. 시인은 악인의 우물하고 침통한 고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손을 들어 올린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맹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악인의 생각과 대비되고 있죠. 악인이 사자처럼 경건한 자를 찢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 시인은 간절하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우리의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위탁하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우리가 악인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비밀리에 진행되는 모든 모함조차도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시인은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그의 마음의 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연에는 15절부터 18절까지 시인의 간구와 확신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힘을 분쇄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은 사악한 자들의 팔을 부러뜨릴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아서 그것을 멸해달라고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오면 반드시 악인들은 완전하게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찌하여라고 이 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와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답답한 세속사회의 현실 가운데 이 시인은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면서 철저하게 그가 만났던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의 이 삶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답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태도와 인간의 능력으로 대적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의 우리의 현실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